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새 제재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수년에 걸친 대화 노력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지적 자산을 훔치고 이전하는 걸 장려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규모가 300에서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팔고 싶은 건 사라고 강요하고 중국이 사고 싶은 건 거절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비난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중국은 합법적 권익 훼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제재 조치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지속해왔다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신조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한 즉답을 삼가하면서도 일본은 북일 정부 간 협의와 베이징의 대사관 채널 등 여러 기회와 수단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일미한 삼각동맹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의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앞서 아베 정부가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을 고리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일 평양선언은 양국 관계의 포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게 핵심으로 아베 정부는 이 평양선언을 이행할 경우 북한의 이익이 되고 일본은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양선언을 언급하며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북 대화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일북 정상회담은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2차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사흘간의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다이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베트남 정부 주요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6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이 한국의 4대 교역국,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으로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베트남 관영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7만 명의 베트남계 다문화 가정이 있고 1만 4천여 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이들이 양국 관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에 이어서 오는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석 달 만에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연준은 어제 워싱턴에서 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에서 1.5에서 1.75%로 0.25%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시현금리가 지난 몇십 년의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의 궤도를 유지하면 올해 안에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감세 효과와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15년 이른바 제로 금리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고 국무부 정책계획국장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기간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은 독수리 훈련을 비롯한 봄에 실시되는 훈련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65%가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 공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북부 산지에는 밤한때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보다 더 부정직하게 협상에 나섰던 곳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과거 북한과의 협상 역사를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북한보다 더 부정직하게 목표점을 바꾸거나 협상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North Korea,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no one has moved the goalposts or negotiated in more bad faith than North Korea.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국장은 21일 전화회견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수정한다면 북한과의 추후 협상에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합의 등을 이행하지 않아온 전례가 있는 반면 미국은 합의 규정들을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a history of non-compliance. But with the United States, we then stick to the terms of the deal.
또한 지난 30여 년간 북한 김씨 가문의 협상 테이블 쪽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일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회담 구상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구상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예,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회담을 언제 연다는 건가요?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소에 따라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곧바로 3국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에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중간에 문 대통령이 동참해서 3국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물론 3국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별도로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구상하는 배경은 뭔가요?
이 회담을 통해서 6.25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해 휴전체제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6.25 전쟁 당사자는 미국과 남북한, 중국 등 4자이고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중국인데요. 한국은 두 경우 모두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2007년에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추진키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한국 측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발표된 14 남북 정상 선언에 평화체제 구축에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조항을 담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미 3국 정상회담 구상에 대해 미국이나 북한과 협의를 했을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마침 북한이 북남 사이에 극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미 관계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구상하는 큰 그림은 어떤 건가요?
예,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 중간에 미한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최종적인 단계의 논의가 될 전망인데요. 이 같은 연쇄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미북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미북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목표는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미국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특히 모든 보장의 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요.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 비핵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과 미북 간 경제협력 구상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BID에 합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에 밝힌 비핵화 의지가 미국이 원하는 이른바 CBID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또 이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회담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문제도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요호 의원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화학무기는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한 외교 관리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을 상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호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면담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It was a great discussion. We were talking about the optimism of the negotiations going 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훌륭한 논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더욱 중요하게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남북 협상에 대한 낙관적 견해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미래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태화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도 나누셨나요?
No, we really didn't get a whole lot into what should be on the agenda. Things were talked about, you know.
의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선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저희 관점에선 안 된다는 거였죠. 북한 정권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한 것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재는 그대로 유지돼야죠.
한국 측에선 대북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는 말씀이신가요?
Oh no, not at all. Not at all. But you know, people have asked if sanctions will be released, and you know, if we look past.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재가 해제될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새 행정부에 걸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고 제재를 해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협상을 존중하지 않고 핵 개발에 더욱 몰두해서 지금과 같은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에 대해 현재 전반적으로 어떤 반응입니까?
It's a mixed. It's mixed. Some people say that he shouldn't be the one meeting with Kim Jong-un.
여러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는 안 되고 경험 많은 외교 관리를 협상가로 먼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노련한 외교 관리들을 협상가로 활용했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다르게 생각할 때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한 건 역사적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화적 협상을 이끌겠다는 미국의 신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사실 수차례 약속을 어겼는데요. 이번엔 정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You know, that's going to be choice Kim Jong-un and the people closely associated with him. They're the ones that are going to have to.
북한의 김정은이 결정해야 할 일이 되겠죠. 미국 정부는 제재를 계속할 것이고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도 계속할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나라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이 정도 수준으로 지지한 적은 없었죠.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핵무기 포기 여부는 김정은의 선택이겠지만 미국의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아마 더 강화될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어떤 대가가 제공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Those are the things we're waiting to see what comes out of the negotiations. And of course, the first meeting will b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이번 협상에서 무엇이 나올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이번에도 제재를 완화해 주거나 해제해 주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라늄 농축 등을 중단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단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폐기하는 등 특정 기준들을 충족할 때까지는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의 최선이 되고 또 전 세계 전쟁의 위협, 특히 핵전쟁 위협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재 완화 조건에 대해 일부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조건들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that. The provocations, you know, I've never seen a country other than Russia just recently.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저는 핵 공격으로 미국이 파괴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내보내는 국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1세기에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죠.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원하면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미국은 아직 북한의 화학무기조차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이 5,000톤 이상의 화학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 세계 50에서 100년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순간에 가장 처음 단계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Skepticism is a healthy response because it's a protective mechanism. But if you're cynical,
회의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비핵화 검증이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미국은 과거 이란, 북한과의 협상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도록 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항상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하는 거죠. 냉전 시절 소련에 그렇게 했었고 결국 소련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한 외교관은 VOA에 평화협정이 맺어져도 비핵화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비핵화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at's why it's great to have President Trump there. You know, the art of the deal. You know, these things will have to be worked out.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그래서 다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돼서 해결해야 하고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베트남에서 싸웠습니다. 끔찍한 충돌을 겪었고 인명, 재정 손실도 막대했죠. 그런데 이 국가들 중 일부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국가 모두 핵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면 충돌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교역 파트너가 되는 것보단 충돌을 제거하고 외교에 나서서 교역을 시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낫다고 봅니다. 교역 파트너들 간의 건실한 경제는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됐는데요.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I had a lot of respect for Rex Tillerson. I thought he did a very good job, but he and the president were at odds on some policies.
틸러슨 국무장관은 훌륭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는 부분이 많고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제재에서 물러서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재에 어떤 변화가 있기 전 반드시 책임과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I know one of the ones that is going to come up are all options on the tabl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제 대답은 그래야 한다는 거고 폼페오 지명자도 그렇게 답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협상 초기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일 텐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이 부분에서 점수를 얻을 겁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 정황이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고 이어 국무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화학무기 저지를 위해 시리아에 군사 행동을 가한 것처럼 북한에도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That's a concern that North Korea would have to worry about. You know, keep in mind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Has been signed.
북한 정권은 그 부분을 염려해야 할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군사 행동을 가했을 때 저는 처음에 대통령과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주권 국가를 공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자국민의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건 인류에 대한 잔혹행위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김정은이 시리아에 넘기는 무기가 사람을 상대로 사용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건 이 협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이라고 할 겁니다.
지난해 초 하원 아태수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후 김정남 암살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To continue to make sure that the sanctions are withheld and that people that are cheating on the sanctions are held accountable and that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제재를 어기려는 자들에겐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지속할 겁니다.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될 겁니다. 또 한국과 함께 미국과 북한 간 또 남북한 간 논의를 촉진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테드 요호 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기간이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발언의 의미는 독수리 훈련을 포함한 모든 봄철 훈련 기간을 합친 것을 뜻한다고 미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연합군사훈련을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뒤 한국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내용의 해명이 정확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기간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은 독수리 훈련을 비롯한 봄에 실시되는 훈련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1일 미국 측이 군사훈련 일정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밝힌 이유는 봄철에 실시되는 훈련들을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말한 훈련 기간은 봄철에 이뤄지는 모든 훈련을 뜻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독수리 훈련이 예년보다 1개월가량 적은 기간인 약 4주간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20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예년과 같은 규모와 같은 범위,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고 보도해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훈련 규모를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한국 언론들은 한국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의 발표는 공군연합훈련인 맥스 썬더나 기타 훈련을 포함해 지난해와 같은 기간 동안 이뤄진다고 말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올해 맥스 썬더 훈련은 독수리 훈련과 별도로 5월 11일부터 2주 정도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당 훈련은 지난해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었으나 별개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9일 성명에서 올림픽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던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을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훈련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한 측의 연습 일정과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관례대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19일 성명에서 정확한 훈련 일정을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 내 30여 개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관철하라!
관철하라!
관철하라! 관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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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
한국 내 30여 개 북한 인권 단체 대표와 탈북민들이 모여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남북 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청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 제26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원서를 오늘 이 기자회견이 마침과 동시에 대표 서너 분과 함께 직접 대통령 비서실로 가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한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이 자유와 평등과 이 질서 있는 사회에서 정말 사람다운 그러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인권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오는 29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인 6명의 석방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억류자 송환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김규호 목사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위에 대해서 또한 송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하는 변호사라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 국민 6명이 억류된 상태로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억류 중인 선교사는 김정욱 씨로 지난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국기 최춘계 선교사도 지난 201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 밖에 고현철 씨 등 3명의 탈북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입니다. 김규호 목사는 북한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 석방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거절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자국민 생명과 또한 안위를 위해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우리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한 납북자나 국군포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서구 전 차관도 억류자 석방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재국가가 자기네들이 인권 침해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상대방들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상대방들을 그걸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호 대표는 특히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물밑 접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면수 목사와 미국 로버트 박, 케네스베 선교사 등이 석방되는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목소리와 또한 외교적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스웨덴에서 그런 북미 접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구출을 위해서 어떤 접촉하고 있는지 전혀 뭐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또는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확인해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부가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노력의 반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한국인 억류자 석방 외에도 5가지 의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 문제. 세 번째로는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 처벌 중지. 네 번째가 국군 포로 생사 확인과 송환. 다섯 번째가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여섯 번째가 이산 가족의 자유스러운 왕래.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이런 내용을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날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의 아들 김솔 씨는 국무부로부터 아버지 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솔 씨는 21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버지와 다른 두 명의 억류 미국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덕 씨는 지난해 4월 평양과학기술대에서 한 달 동안 초빙 교수로 회계학을 가르치고 북한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붙잡힌 뒤에 억류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기로 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돕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I'm hopeful. I didn't hear much about my dad. And so, you know,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듣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정보를 듣게 되는 건 아버지에 관해 더 많은 걸 들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양측이 대화 용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Our family, it takes it day by day. Obviously, it's not the.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죠.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남편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부로부터 별도로 들으신 얘기는 없습니까?
The last I heard about my dad from State Department was last.
국무부에서 아버지에 관해 마지막으로 들은 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때 국무부의 조세비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원별 씨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서 억류된 미국인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국무부와 매주 얘기를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아버지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에 관해서는 제가 들을 수 없는 규칙과 규정들이 있죠.
그동안 국무부로부터는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I asked what can I do?
국무부에 조언을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뭔지 등을 물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나 의약품 같은 것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Yeah, we did send letters. We had friends and
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편지들을 모아서 국무부와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이 아버지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게 조세빈 특별대표가 모든 억류 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지난해 6월입니다. 그때 윤 대표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윤 대표는 아버지가 건강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 가실 때 제가 조교로 갔었는데요. 조교 생활은 제게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방과 후엔 운동도 함께 했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죠. 북한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아버지 등 북한에 억류돼 계신 미국인 3명의 석방 촉구하는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시기 자체가 캠페인 동영상을 공개하기 좋은 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창의 이 평자는 평화를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제기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도 참가를 하고 다른 나라들 사이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좋은 때라고 생각했죠.
이 캠페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I think the response was good. Personally, yeah. I don't know how many people I reached. I don't know.
개인적으로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가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저희 동영상과 트윗을 공유했습니다. 제게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신경을 써주고 또 제 메시지를 듣고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버지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점을 당부하고 싶으신가요?
Well, I guess first I'm thankful that President Trump is going to have the summit.
먼저 5월에 정상회담을 가지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두 명의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제기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상회담 전이라도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아버지와 다른 두 명의 억류자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We miss him a lot. I love him.
아버지, 우린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어요. 곧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의 아들 김솔 씨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65%가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군사 공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6%에 그쳤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안소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퀴니피엑 대학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인 성인 남녀 1,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1일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군사 공격을 가해야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쳐 지난 1월에 30%보다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퀴니피엑 대학 설문조사팀의 팀 말로이 부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변화로 분석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re seems to be a willingness on both sides to at least sit down at a table and look at each other.
정상회담이 아직 완전히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의향을 나타낸 사실만으로도 미국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설명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66%가 긍정적으로 2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4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가 82%, 민주당 지지자가 9%로 70%포인트가 넘는 큰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49%로 준비가 됐다는 응답자보다 5%포인트 높아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가운데 51%가 아니라고 답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46%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전쟁 억제 중에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쟁 억제가 53%로 비핵화라고 답한 응답자 38%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래 거의 매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평균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입니다. 말로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변함없는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But there has been steady confidence in the fact that we will not have a war with North Korea, that it can be settled.
하지만 지지 정당별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65%가 전쟁 억제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은 18%만이 이에 동의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전쟁도 감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로 이달 초 조사된 38%에서 회복됐습니다. 취임 이후 줄곧 30%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말 국정연설 발표 이후 40%로 올랐다가 최근 다시 하락했었습니다. 이 밖에 상하원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면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49%, 공화당 43%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의 핵 합의는 검증이 가능한 선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제임스 도빈스 전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검증 조치를 취해도 북한이 감춰놓은 핵무기를 모두 찾아낼 수 없는 만큼 제한된 동결로 귀결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BOA는 미국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순서로 소말리아와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특사로 활동한 도빈스 전 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we don't know much about what's happened since they began discussing questions like when, where, what agenda. I think that's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어디에서 진행하고 또 어떤 의제를 다룰지 등을 조용히 논의 중이기 때문이죠. 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게 된다면 더 많은 일들을 알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Well, they've gone off and on, but they've frequently promised to denuclearize in the past. And the United States has made promises.
북한의 입장은 계속 바뀌어왔지만 과거에 종종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따른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양측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검증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에는 못 미치는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왜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Well, they have nuclear weapons. We don't know where they are. They're easy to hide. There's no way we could find them.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저희는 이들 무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핵무기는 숨기기 쉬우며 저희들이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은 저희가 찾지 못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검증 가능하거나 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작은 것들은 절대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검증이 가능한 것 이상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역량을 제한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Yes. Well, I think some aspects of their program can be rolled back. The nuclear reactors can be dismantled. The ones that we know about.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의 일부 무기 프로그램들은 뒤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위성이나 과거 사찰을 통해 저희가 알고 있는 핵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요.
북한은 이런 형태의 동결의 대가로 체제 안정 등을 요구할 텐데요. 어떤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까요?
Well, we've made security assurances to them in the past. I don't see why any reason why we wouldn't assure them again that we don't intend to attack them and that we're not
저희는 과거에도 북한의 체제 안정을 제공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를 다시 제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을 교체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 동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증은 어렵다고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리비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성공했는데 왜 북한만 불가능하냐는 주장을 합니다.
I think that the most severe verification regime ever assembled is on Iran. I doubt that.
저는 가장 엄격한 검증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이란 수준의 검증 절차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만약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북한의 핵무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부 다 포기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핵 역량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시군요.
Well, I think we can. I think there are things to do. They can dismantle some of their missile programs. They can dismantle some of their nuclear facilities.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시설들 일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역량을 제한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하는 건 역시 말이죠. 북한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여러 분쟁 지역 문제를 다뤄오셨습니다.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위협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I think it comes at the moment it comes just it comes at the top.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도빈스 전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미북 대화 전망과 비핵화의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한국이 독일에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수입해 북한의 무기 파괴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4%를 차지해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2일 국제 무기 거래 현황을 분석한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관련 내용을 보면 한국은 독일에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구매가 북한의 무기들을 파괴하기 위한 한국의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일정한 고도와 속도로 순항해 표적에 도달하는 유도탄으로 군용기에서 발사합니다. 한국은 특히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F-15K 전투기에 장착하는 타우러스는 길이 5.1m, 폭 1.1m로 충청남도 대전 상공에서 발사하면 평양 일원의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무기 전문가들은 이 타우러스 미사일의 정확도가 1m 이내로 6m 두께의 지하 벙커도 타격할 수 있고 스텔스 기능까지 갖춰 북한 방공망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타우러스가 선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의 핵심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또 지난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한국과 일본의 무기 수입량은 각각 50%, 19%로 감소했지만 주요 신무기 수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최신 전투기들과 미사일 방어 무기들을 구매 또는 주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앞서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 구매를 계약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수입한 무기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53%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36%, 이스라엘 4.6%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위사업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 규모가 1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며 지난 10년 동안 총 무기 수입 역시 미국이 76%를 차지했다고 한국 매체는 한국경제신문 자료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2013년에서 2017년에 미국의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전체 규모의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18%, 아랍에미리트 7.4%, 호주 6.7%, 그 뒤를 타이완과 이라크, 인도가 이었습니다. 미국은 또 같은 기간에 세계 무기 수출의 3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08년에서 2012년 때보다 무기 수출은 25% 증가했습니다.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2위는 러시아로 22%, 프랑스 6.7%, 독일 5.8%, 중국은 5.7%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무기 수출의 1.2%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서 2017년에 수출한 무기 규모가 이전 2008년에서 2012년보다 무려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26%를 차지했고, 그 뒤는 이라크 24%와 필리핀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2003년 이후 전 세계에서 무기 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의 규모가 2008년에서 2012년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거래가 막힌 북한은 보고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맑은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해지는 세계적 물 위기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날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세계 약 20억 명은 물이 극도로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약 18억 명은 폐수에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콜레라나 이질 등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물 사용과 오염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30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폐수 정화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자연에 의지하는 무공해 해결책은 물의 양과 질을 회복하는 저렴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현재의 대지와 물 사용은 물의 오염과 부족 현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숲이 줄어들고 천연의 습지가 사라지면서 메마른 땅은 더 메마르고 농사를 짓기 어려우며 반면에 몬순과 같이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더 자주 더 심한 홍수가 일고 있습니다. 토양의 침식 또한 문제입니다. 매년 250억 내지 400억 톤의 지표면 흙이 침식으로 사라지고 토양은 농사를 짓기 어렵게 변하며 물, 탄소, 영양분을 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량의 질소와 인산을 함유한 폐수 또한 수질 오염의 주 요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올해 물의 날 주제를 물을 위한 자연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닥친 물의 도전을 극복할 것인가를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숲과 초원, 습지를 되살리고 범람 지역의 강을 다시 연결하며 물길을 따라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의 사용 가능성과 질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해결책들입니다. 우리는 자연보호 농사를 짓고 물길을 따라 나무를 심어 토양의 침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폐수를 정화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절로 물을 거르고 보존하는 습지를 보호하고 딱딱한 지표면 지역을 줄이는 것보다 방류와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악화시키면 사람들에게 생존과 건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물의 날을 맞아 자연의 바탕을 둔 해결책이 수많은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브이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